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오늘은 읽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가십시다. 1절에서 3절 시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교회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습니다. 제가 4절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과 영광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새해 벽두에는 2주에서 3주 사이로 새해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라고 해서 이렇게 그 말씀들을 이렇게 펼쳐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러는 그 말씀이 그 끊이지 않는 그 슬픔, 끊이지 않는 아픔이라는 그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저에게 화두로 계속 주시면서 이번에 킹덤에 가서도 그렇고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픔의 인정 그리고 아픔의 승화, 제가 경상도기 때문에 으자 발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높을 승자 해서 승화, 고양시킨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아픔의 이유, 네 번째는 아픔의 성화입니다. 아픔이 성육신 되는 그것을 그 네 가지 소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갈까 싶습니다. 요즘 한국 교계는 양희송이라는 분이 지은 가나안 성도 그리고 교회 밖 신앙이라는 책으로 설왕설래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시면 안 나가, 교회에 어떤 이유서든지 간에 안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을 대한 거기에 대한 분석과 기존 표현이 죄송하지만은 제도권 기본 교회에 대한 그런 자성이 담긴 책이라고 하는데 목사인 저 또한 그 굳어진 교회 전통에 실망하고 무기력한 저 자신의 좌절에서 그 가나안 신앙인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한편으로는 안 나가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분네들이 정말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향해서 이렇게 그 거기에 살던 방식에서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가는 그런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또 삼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한때는 가나안 성도였거나 아니면 현재 가나안 성도의 입장에 계시기 때문에 담담히 그 책을 대하기에는 너무 생생하게 그 아픈 이슈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된 분들에게 대해서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30% 정도가 교회란 체제를 벗어나서 좀 자유로운 신앙생활에 이렇게 하고 싶다, 그 안에 있어 보니까 이게 숨통을 올거매더라, 익숙은 되지만 뭔가가 통하지가 않더라 라는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이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쳐다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저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는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과 불만, 거기 대해서 그것이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양옆을 보시면은 교인들에 대한 불편한 관계, 이것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얼마 전 이제 이 설교에서는 전문 용어입니다. 코렌콧 가나안 안나가 성도로 계시는 영어권의 성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리더십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있고 자기가 목사의 아들로서 쭉 있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안나가 교인으로서 가나안 성도로서 이렇게 뛰어서서 있어 보니까 매주일 교회의 리더로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하게 이렇게 막 평생을 쫓아오다가 밖에서 나와보니까 주일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사이에서 그렇게 급하게 쫓아가다가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던 교회 생활하던 자기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시는 그 다음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이제는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될 거는 자기가 아는데 겁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무의미한 모습으로 다가온 교회의 신앙생활이 또 그 안에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지금 밖에서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그 안에 있을 때는 볼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저 지난주에 설교했던가 언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했던 것처럼 물 속에 있는 어항 속에 있는 고기는 자기가 젖은 줄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르고 있었는데 밖에서 보니까 그 전체의 모습이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그저 누구 눈치 보고 살아왔던 이것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교인은 뭐 하는 자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돌아가서 세워지고 함께할 교회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어서 그 선의 연장선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에 돌아가서 한번 그것을 해봐야겠다고 그래서 몇 가정이랑 그저 가난 성도도 있고 또는 계속해서 있는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랑 그저 몇 가정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교회란 무엇일까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줍니다. 그분들을 20여 년 가까이 지켜봐왔고 봐왔기 때문에 그 말이 그저 단순히 빨리 교회로 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그 과정들이 저도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안식의 원리처럼 성경에서 보여주는 안식의 원리가요 주일날 이렇게 안식에 안식년이 되어서 일하지 말라라는 안식의 원리가 그 원리가 그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때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어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6년째에 2년 거를 채워줄 것이니까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7년째는 일 안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먹는 양식이 7년째, 8년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7년의 끝에 가서 씨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있어야 나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6년째 채워주시는 그것 가지고 나머지 2년 동안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를 주시든지 간에 어떻게 채워주시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나머지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가난한 때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빈곤한 때고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힘든 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거품과 가지고 있었던 나는 이 정도 되었지라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품을 싹 거두어가 주세요. 거두어가 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뭐라 그럴까 자기의 진실된 모습 그 에센스를 보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너무 딴 것 때문에 너무 봉사한다고 너무 뭐 한다고 못 봤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하는 그런 순간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주시는 광야의 역사입니다. 그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렇게 2015년에 첫 예배에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잡아주어서 이때까지 왔어. 생각해 보면은 인간의 그 계산과 이것이 맞지가 않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광야를 주시며 안식을 주시면서 분주하고 복잡한 우리를 쉼을 얻게 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가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게 이 아픈 것이 잘못되어서 빨리 극복하고 안 아파야지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환경과 아픔을 통해서 이것을 주셨으니 이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아플 때에 아프다고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정신이 없을 때에는 이런 때 있잖아요. 하루 종일 뭘 막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게 손이 비었네. 나도 모르게 아유 허리가 뻐근거리네. 교통사고 나도요. 지금은 괜찮아요. 그럴 때 우리 하는 이야기 뭡니까? 자고 나봐. 일주일 지나봐. 그러면 나도 몰랐는데 멍이 들어있고 사방에 있는 것이 보인 것과 같다고 보입니다. 최근에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10년마다 하는 통계청의 정부에 센 계산입니다. 그것이 10년 전에 천만 명이라고 했던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천만 명이라고 했던 개신교인의 숫자가 지금 10년 지나서 가장 최근의 통계가 800만 명 단위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300만 명 단위였던 구교 천주교는 무려 200만 명이 증가해서 500만 명대에 지금 이르렀다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통계입니다. 준 것만치 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 그러니까 뭐 가톨릭이 뭐 이렇고 저렇고 아유 교황은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체 홈타운 프리스트예요. 그래서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고 절망했기에 어떻게 보면 더 부흥하자 그러고 더 연구는 많아지고 더 막 이렇게 건물은 더 크게 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큰 인물들은 큰 교회는 있을지 모를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옛날에는 초창기 한국교회도 그랬고요. 저분이 목사님이야 또는 저분이 이런 신사참배 우리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저 목회자가 아니라 그 마을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표현이 죄송하지만 유지 같은 그것이 하드 파워가 아니고 소프트 파워 같은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이런 무엇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건물은 더 높아지고 더 크게 되고 더 많이 모인다 그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이 와중에서 차라리 스님이라면 그래도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존중이 들어가는데 성철 스님의 말은 들어가고 제가 송구영신예배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요즘 밴드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초등학교 동창들을 이렇게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한국 가서 얻은 게 그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 영어 이름이 제임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임스 님 이름 보니까 안 어울린대요. 진서가 막 이렇게 부르다가 한 친구가 제 이름을 풀어가지고 제미스 님 붙였어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좀 있다가 가운데 띄웠어요. 제미스 님. 그래서 저 이제 통할 때는 제미스 님으로 저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불하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아 그래 이렇게 이 사람네들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정말로 40몇 년 만에 저에게 대해서 제 짝지도 찾고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목사라고 하기보다는 제미스님으로 하니까 저에게 훨씬 더 친근감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는 이 분위기는 뭐지? 저에게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실컷 로마서라는 데에서의 로마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앞에 유명하고도 아주 유창하고도 아주 거룩한 이야기들을 논리들을 쫙 전개하고 난 다음에 막 그 로마서 9장 때는요 8장에서 거룩한 좋은 이야기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런데 9장 때부터는 숨 좀 돌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다 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내 동포, 내 가족이, 내 식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치 어디 가서 잔치집에 가가지고 실컷 봉사하고 다 하고 나니까 집에 돌아올 때쯤 되니까 엄마야 우리 식구들은 밥도 못 챙겼네. 집에서 쫄쫄 굶고 있겠네. 미안한 마음 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 섬겼던 교회의 교우들이나 구역 식구들, 이런저런 연으로 나에게 복음 전파의 부담으로 다가온 분들에게 그분들이 나는 여기 와서 교회 봉사하고 나는 여기 와서 이런 거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음이 나에게 저 사람은 이 좋은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 여기 대해서 아픔이 있으신 줄 압니다. 그 아픔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바울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이 좋은 복음을 남들은 다 받아주는데 정작 혈육 가까운 내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핍박하고 여기 대해서 비난하고 여기 대해서 조롱거리는 이것을 바울은 지금 물 마듯이 마시고 있는 입장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마치 페이퍼카처럼 새로 난 생살처럼 생사를 베는 아린 아픔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바울이 또 해주는 이야기는요 우리는 그런 아픔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그런 아픔이 올 때에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아픔이 올 때마다 네가 그래도 목사인데 네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 정도 투자했는데 여기 대해서 나의 좌절과 나의 못남과 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부족함을 자꾸만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게 아니고 이게 이 아픔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이고 이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의 마음을 헤아려 가는 길로 나에게 주신 그런 특권이구나. 아픈 것도 특권이구나.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아픔 복음으로 함께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는 듯이 보이는 그분에 대한 아픔 계란 위로 바위를 깨는 듯이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 부질없던 그 마음 그런데 그런 아픔까지라도 그런 슬픔까지라도 떳떳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아픔의 인정입니다. 두 번째 아픔이 고양되는 승화입니다. 바울은요 아프니까 지금 그저 내 가족만 바라보고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전도가 안 되는데 나는 남에게 대해서 내가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주변에 있는 식구나 여기 대해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만치 그 마음이 그 답답한 마음을 그럴수록 자기는 복음을 받아들여지는 곳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 힘내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어서 주일 예배를 오랜 기간 쉬고 있는 그런 청년의 집에 가서 이렇게 배를 두드려 왔습니다. 교회 안 나온 지 2년 됐습니다.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벨을 암만 눌러봐도 벨이 대답을 안 해요. 있을 것 같은데 컴퓨터 게임하고 있나? 파킹장에 돌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그래도 네가 일할 때 짭짜리 찾아보고 다니고 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언젠가는 그 사람 세워주더라. 또 한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서 만나서 그저 그동안에 교회 안 나오고 있지만은 그저 거기 가서 반갑게 얼굴 맞이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또 그리 이리저리 또 일 보고 또 돌아왔습니다. 오면서 그 마음에 저는 뭐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요,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에 저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실천 신학을 가르쳐 주었던 닥터 맥네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신학교 졸업반 맨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자기 아들이 자기가 목회로 쭉 하고 쭉 아들이 되어 있는데 아들이 사탄의 교회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잘 신앙생활하고 잘 이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대학 갔다 오고 이렇게 되더만은 빠지는 것도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고 아무튼 저는 그때 사타니즘 뭐 세탄 워십 이게 그런 거 처음 이렇게 들었어요.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사탄을 워십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을 때에 21살인가 2살인데 이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부딪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자기가 자기 교회의 당회에다가 내가 내 자식도 내 식구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걸 하지 못하는데 매주일마다 내가 말씀을 들고 선다는 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 있던 장로님들이 당신의 범위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목회자로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도 못하고 그럴수록 당신은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우리를 버리시지 마시라. 그분이 신학생들에게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당신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이 여기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아픔을 가지면 가질수록 복음을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 역설적인 그 동인과 에너지로 만들었던 그것이 그게 복음의 아픔의 승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좌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이렇게 가슴에 두고 하는 이쪽은 복음의 문이 열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정지 버튼으로 온 홀드 버튼으로 누르고 그저 이것이 다 되고 나면 그때 가서 하리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랬으면 우리에게 로마서도 없었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지금 얻는 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좋은 것을 아는 것만치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할 때에 때로는 뒤에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표현이 죄송하지만은 너희들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내 동족들이 셈이 나서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라도 자기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갔던 것처럼 올해 한 해의 전도와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손바닥의 양면처럼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픔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4절에 읽어본 것처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들 짜증이 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들에게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고 예배가 있고 약속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복음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 시야를 바라보고 보니까 아픔을, 왜 아픈가 하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 방향만 돌리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조건이 여기 대해서 이 복음만 들어가면은 너무나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사방으로 꽉 차 있다는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회 내에서 너무 오래 있고 하다 보면요, 전도가 하기가 힘듭니다. 도를 전하는 것도 저것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할 때에 그것이 진실된 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준비와 혜택의 역사가 보이니까 정말로 이렇게 좋은 것을 갖추었는데 맨 마지막에 요거 하나, 요것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건의 긍정, 너무 소망적이라서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이런 아픔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가 그저 교회에서 이렇게 말해서 누구를 통해서 전해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분이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사람이시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대신 제물되어 희생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역사하시며 세워가시는 이분이 예수의 실제성, 실체의 긍정입니다. 첫 번째는 조건의 긍정이라면은 두 번째는 실체의 긍정. 이래서 아픈 것입니다. 이분이 정말로 살아 계세요.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와서 저에게 자꾸만 묵상되는 거가, 저에게 또 깨달아진 거가, 제가 예수님을 산 사람 취급 안 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자로 취급 안 하더라고요. 왜 내가 불안한가, 왜 내가 초조한가, 왜 내가 이렇게 주눅이 드는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만 크고 사람들만 커 보이지 그 사람들의 크기만큼 정말로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요,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 그 강아지 때문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진다는데, 제가 지난주간에도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가니까 그 가게 신방 갔는데 너무 표정이 슬퍼요. 그 주인이 보니까 자기 고양이가 지금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표정이 슬퍼요.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됐는데 그 건장한 남자가 앉아가지고 슬프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또 신방 가면 또 슬프면 또 나도 슬프게 해야죠. 저는 개병원도 신방 갔었고 고양이도 했기 때문에 그저 가가지고 그저 그래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러면 뭐라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 I'm not supposed to touch the cat because it's got a 지금 피부병 걸렸으니까 보니까 정말 털이 송송 빠져가지고 피부병이 막 보이는데 그래도 This baby needs me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래도 고마운 것은 상식이 있어서 저하고 악수나 안 하자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와서 유아원 아이들하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몸이 보통 몸이 아니에요. 전염병 옮기면 안 될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띄우고, 아 그렇느냐고 참 그렇겠다라고 그러면서 집 앞 밖을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야 나는 예수님을 저 친구가 고양이만치 여기는 것만도 나는 못 여기는구나. 피부병 걸린 고양이 한 마리만도 예수님 취급을 안 하는구나. 실체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셨다는 분이 것을 믿으시면은, 이것을 내가 실제로 알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고 더 기대가 되고 그치지 않는 고통도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대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가 살아계신 실제의 긍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아픔의 성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본 본문에서 우리는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뭐 때문에 믿습니까? 믿으시면은 뭐 때문에 합니까?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죠. 그래서 최근에 목사인한 분은 예수 천당 뭐 이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요즘은 지하철에 가면서 막 잠자는 사람들 깜짝깜짝 깨우대로 그냥 그것도 이렇게 유튜브를 해갖고 올렸어요. 좀 민망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좀 다르게 좀 젠틀하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페이스북으로 하시든지. 자 그런데요,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떨어져서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지라도 내 골육들이 복음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는데 바울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내가 천국 안 가고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킹덤에 이번에 지난 주간에 가서 이렇게 한 그 저희들 중국 교회 썸머 그 필라델피아 하고 있는 거기가 메노나이트 교단입니다. 근데 메노나이트 교단에 속하신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그 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더크 빌렘스라는 그 메노나이트, 거기에 재침례파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메노나이트 교단의 그분들인데, 그분이 이렇게 종교 박해를 이렇게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없더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탈출을 했대요. 이게 화란의 분인데 겨울에 이렇게 탈출을 하다가 강을 건너가고 있는데, 강이 얼은 강을 건너다가 뒤에는 이렇게 간수들이 쫓아오고 있다가 뒤에 쫓아오던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자기 바로 뒤에 쫓아오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더크 빌렘스라는 그 메노나이트 교단의 그분이 뒤도 생각하지 않고 빠지는 순간 바로 들어가서 이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그 감옥에 도로 갇혀서 결국은 사형당했습니다. 그때의 이 사람에게는요, 그 순간에 자기에게 있어서는 마치 여러분에게 아이가 어려움이 올 때에 거기 대해서 보통 사람이 만약에 강도가 와서 칼을 들고 왔었으면은 거기 대해서 겁내하고 도망갈 것이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는 심지어 어떤 강아지에게 뭐 이렇게 왔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순간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에 가서 자기가 결국 그것 때문에 잡혀가서 이렇게 화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들어가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본능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형제에게 대해서 느끼는 이 아픔의 마음은 그저 내 혼자 잘 돼서 이렇게 가겠다는 이 범주를 넘어선 신앙입니다.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는, 저 사람이 복음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나는 되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은, 사랑의 본능은 우리를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를 천국이, 천국이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은 통치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이 관계가 천국이에요. 제가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이 맛보시는 천국의 첫 종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돼서 쭉 가는 거지 전혀 관계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하늘나라 가서 천국,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먹어본 거 먹어봐야 좋지 생판 처음 먹어보는 거 별로더라고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에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지옥으로 떨어지시고 그분이 비워주시고 그분이, 우리는 더하기를 향해서 가는데 그분이 빼기로 가시고, 그리고 남을 도우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빌려주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듯이 올해에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에 복음의 전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좀 힘든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채우기보다 자기를 비워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나에게 뭔가 알아주고 올라오는 것보다 그것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가 되고, 남을 도우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쓰지 않는 그 빌림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한 해 지나실 때에, 마지막 송구영신예배 때에 저는 또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또 다른 설교를 할 것이지만은, 메시지를 가지고 할 것이지만은, 그때에 참 돌아봤을 때에 오늘 첫 주에 드린 이 말씀이, 이 아픔이, 이 슬픔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승화시키고 이렇게 성화시켰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